그 어느 깊은 산골에 그 일명 그 죽는 동굴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죽는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번 그 동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신비한 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죽어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바보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이 영생을 하는 물을 먹겠다고 들어갑니다. 형이 들어가서 첫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동굴에서 말하면 죽어. 그래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둘째가 그 말을 듣더니 봐봐, 이 동굴에서 말하면 죽는다 그랬지?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셋째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나만 살았네? 그래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보 삼형제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바보 마을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삼형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을이 전체가 올라가서 이 바보 형제를 찾는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 마을 그 이장들이랑 주민이 다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마을 이장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모든 마을 주민이 네 해가지고 모두 다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바보 마을이 사라졌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절레절레 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인생의 동굴이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이라는 말, 그 사실은 이 철학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 인생의 동굴 안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어떤 표현을 쓸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또한 인생의 동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갇혀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쓸 때도 인생의 동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 시편 57편은 사실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이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윗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아니고 다윗이 묻혔다는 그곳에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은 못 들어가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하나 쓰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만한 그 율법책 펴놓고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다윗 왕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깁니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그를 시기합니다. 도망가야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도리어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 몸을 숨기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하의 아내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녀들끼리 죽이는 그런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압살롬,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순탄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민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지만요. 다윗처럼 죽을 고비 몇 번 넘긴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또 지금까지도 유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27편, 시편 27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의 기록을 오늘 57편을 적고 있습니다. 왜 제가 동굴에 들어간 걸 아냐면요. 시편 57편 오늘 보시는 본문의 전문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라고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굴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상황을 가장 잘 적어놓은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광야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고요. 그때의 상황을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가운데 있고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창과 화살을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그렇게 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자기의 상황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나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죽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윗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옆에 웅덩이를 퍼놨다고, 그렇게 내 앞에 웅덩이를 퍼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갖 그 비방, 시험, 장애, 웅덩이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을 죽이고 정말 그 이스라엘을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이 시기해서 자기의 왕권이 위태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다가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가 위로를 해도, 누가 용기 주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캄캄하고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지켰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러한 인생의 동굴에서 갇혀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받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뭐 터널이면 뒤로 뚫려서 갈 수도 있겠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앞에는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르짖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원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시기 때, 이러한 동굴을, 인생의 동굴을 만났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니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동굴에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굴에 갇히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인생의 동굴에 들어가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데 이런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인생의 동굴에서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부르짖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섬기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적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란 귀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이 다가올 때 사람은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생의 동굴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동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지 은혜를 구할 그 장소이지 절망하고 포기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왕이 바뀌면 어떤 왕은 캐톨릭으로 어떤 왕은 개신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종교가 다르다는 신성모독으로 해서 화형되고 처형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세 어린 자녀가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할 일을 보여주시면 저는 절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뭐라 하냐면 글을 쓰라 그럽니다. 글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쓰여진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입니다. 바로 존 변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적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감옥에서 지은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역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구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동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의 모습, 어쩌면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 환난을 당해봐야 사람도 골라낼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인간의 죄악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러한 인생의 동굴에서 나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동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그 두 번째에 보시면 내 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요 상황을 적어놓은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자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것을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욕심 챙기고 내 분노를 내 마음대로 풀고 내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고 내 억울함을 막 화소연하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자로 자신을 돌보아 주시며 진리로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웅덩이를 판 사람들을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는데 누가 빠져요? 그들이, 판 사람들이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비참한 상황에도 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할까요? 그 이유가 5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5절과 11절은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동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동굴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정욕으로, 내 혈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냥 뭐 아무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말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위인들을 보시면요. 이 사람도 평탄하게 생활하고 평탄하게 그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고통을 만나고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세계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존 번영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짝 같은 그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역작을 집필합니다. 철로역정을 집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밀턴은 시각장애자가 된 다음에 신랑원이라는 책을 지어서 영국 최고의 문호라는 그런 그 이름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3선을 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정말 승화하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 쓰여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요. 닭은 고개를 땅에 쳐박습니다. 그리고 안 보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희 편의가 그렇습니다. 천둥 치면 막 직구에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풍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시련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 아픔,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있는 비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껴졌던 것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를 찬양하려고 그러고 뭘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뭘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할까? 이 사람은 낙심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찬양의 기회로 인생의 동굴을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동굴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뭘 한다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될 때 어떻게 확정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나는 못해요. 못하는 건 없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주께로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가 그 큰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되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협박 앞에서 굴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요.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나 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걸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누가 나를 비방하든 칭찬하든 그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실망하고 여러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잠에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일어나서 그 환경 가운데 묻혀있지 말고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쫓기고요. 가슴 조이며 평안함과 기쁨을 잃고 있던 그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찬양으로 깨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내가 나한테 있는 그 어떠한 안 좋은 상황도 나는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영혼이 오직 깨어서 내 속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인도에 그 선교사로 간 그 칸스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그 인도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야만족인 민족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친구가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챙기고 자기가 그 연주하는 바이올린까지 들고 갑니다. 갔는데 밀림 한가운데에서 이 인도에 있는 어떤 야만족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창을 들고 금방이라도 이 사람을 찌를 듯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을 임지한 그 스카 목사가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라를 부르면서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찬양을 하면서 연주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것은 어느 순간에 창이 나를 찌르겠구나.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1절을 부릅니다. 2절을 부릅니다. 근데 3절을 시작했는데 찌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봤답니다. 봤더니 그들이 모두 창을 밑으로 내리고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연주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감옥의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의 그 결박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간수가 달려와서 간수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와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세일의 3개국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벳에게 찬양대를 먼저 앞에 내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연합군을 모두 쓸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또한 찬송하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지요. 한순간에 모든 열 아들을 잃었고 재산 다 날아갔고요. 마침내는 자신까지도 정말 병에 걸립니다.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떠나버려요.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 이러한 신앙의 고백, 나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족에서, 왜 나는 이런 형편에서, 왜 나는 이런 관계에서, 왜 나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에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해서 내 영혼을 깨워서 정말 비참함과 정말 낙망함과 좌절로 정말 죽어있던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99년에 그 중국의 화북지방의 청나라 완전 말기입니다. 화북지방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잘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너무나 이 중국에 외국에 있는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땅도 뺏어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운동 중에 하나였어요. 청나라의 반기를 들면서 민족주의 운동처럼 시작됐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황비영 영화 보시잖아요. 황비영 영화가 그 배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외세주의랑 반기독교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냥 선교사들부터 먼저 죽입니다. 저 기독교 사상이 중국 사람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 죽여야 되고 선교사님들 제일 먼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돌아다녔던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선교사님들이 막 산속으로 쫓겨다니고 막 그러다가 한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산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글로벌하는 선교사님의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한계를 정말 이제는 이길 수 없는 한계까지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굴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좌절되어서 정말 저쪽 이쪽 저쪽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때 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 고통을 주시는 줄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울던 사람들도 글로벌 선교사님의 그 부인도 나중에는 같이 찬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그 잡으러 오던 의화단원들이 길을 잃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후에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더 목숨 다해 이미 죽을 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제는 덤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선교하게 되시고 중국의 그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시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떼어날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지쳐도 해가 나오면 없어집니다. 구름이 지쳐도 구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굴에서,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그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생각이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동굴은 어느 곳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